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또 2년 이상이죠. 지금 전염병과 씨름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주식 거래시장 그 지수인 나스닥 지수가 급격히 최근에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고 물가 상승도 있고 또 미 연방 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계획, 또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대치해가지고 군사적인 이 충돌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인 코스닥 지수도 이게 전 세계 연동되니까 또 급격하게 최근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 소망을 두는 개미 투자자들, 아마 근심이 더 깊어질 겁니다. 투자의 귀재고 오마하의 미국의 작은 동네의 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워렌 버핏, 그는 주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식이란 돈을 단기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생각 안 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인 것 같아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라는 이 전문가도 비슷한 말을 해요.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투기나 도박이 아니다. 왜 그 기업에 투자하려는지 먼저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 원칙을 정하고 나름대로의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예상 못한 변수가 시장에는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마음에 흔들리는 의심이나 이 두려움 또 공포, 고통을 이기고 계속 투자 원칙을 처음에 정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자신이 없으면 아예 투자하지 마라.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 참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어떠하냐? 영원 무궁한 수익률이 납니다. 무한한 수익률이 납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특별히 거기에 올인하는 몽땅 다 투자하는 성도들은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육체의 조상님들이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에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고대의 독재자가 건설한 고대 바벨론 왕국,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 믿음으로 떠났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만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잘 사는 땅을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나그네 가람뱅이로 노숙자처럼 전락하고 말았던가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후퇴하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지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침내 점점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성장하면서,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가나안의 그랄 왕 아비멜렉 왕입니다. 부족 국가 정도 되겠죠. 도시 국가나. 그 왕과 아비멜렉 왕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갖고 그 약속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어보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망했습니까? 이삭은 어땠어요?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애굽이 잘 사는 데니까 큰 나라 애굽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얻고 노예처럼 살더라도 좀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거예요. 큰 흉년, 경제공황, 지금 힘들었을 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 들었을 때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비도 안 오는데 100배나 얻어요. 왜? 우물을 팠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덕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재벌된 거예요, 재벌. 그리고 이삭도 그랄왕 아비멜렉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그 기업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올인한 사람, 올인하는 사람들. 이게 제1계명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올인한 사람들, 영원한 기업에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렇게 연단 맞고 시험을 이긴 자들은 넘치도록 차고 언더러 누르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풍요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 하고 연단 받아서 나중에 어때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황제죠, 바로 왕에 축복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또 온 세상이 큰 흉년 들었을 때에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옥까지 떨어졌다가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때가 되니까 욥 합격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합했기 때문에 쫙 끌어가지고 애굽의 총리, 지금으로만 미국의 총리를 삼아버린 거예요.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일이 일어나기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네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어떤 큰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큰 재물, 성경은요 영혼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다루어요. 하나님은 영혼, 육의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도. 왜 큰 재물 주셨는가? 모세의 성막을 이루고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셔요. 큰 재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죄송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죠.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을 약속의 땅에 세웠을 때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바울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얻어맞고 이렇게 살은 것 같지만 바울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렸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막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독려를 하니까 이방인 교회들도 힘들었겠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자기 민족을 구제할 만한,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구제할 만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많은 물질과 축복을 전달하는, 위로를 전달하는 복덩어리,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하심이 성도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그 믿음의 삶의 투자 원리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때에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보유해 주시는 이삭과 같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아멘. 그리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오는 저항이나 시험들을 이기고,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세요. 이기고 마침내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의 체험적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10절은 출애굽한 백성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광야 교회 생활을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낮출 것이다. 이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래서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며 지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기업의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기업의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족해지고 부자가 될 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명기 9장 19,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던져버리지 마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도 좀 아멘 하잖아요. 결국은 이들은 아멘 맹세했지만은 자기 욕심, 육체와 결탁된 자기 속사람의 부패한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면 이걸 못 이기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 구약이 보면 전부 다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결국 그 길로 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상의 교회들이 미리 깨어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구원방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귀감으로, 예표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을 때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그 상을 받아서 소유와 복이 또 배가 부르고 넘쳐나게 될 때 그들은 이런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돼요. 17절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의 부요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예,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체 높고 많은 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 중에 믿음에 부유한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대개 교회는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지체하던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 부유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거나 교만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가난합니다. 고통스럽고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는 어떤 성격의 부요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잔재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도적질해 갈 수 없는 영원한 부요, 참된 부요, 영과 혼과 육신의 완전한 온전한 부요를, 홀리스틱 블레싱을, 홀리스틱 프로스페리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참된 부요, 온전한 부요는 먼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부요, 내면의 풍요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들 중에 두 교회 예를 들어보십시다. 큰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눈에는 어때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부자다. 반대로 큰 책망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자기들은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엘리트다, 난 부러울 것이 없다. 부럽지. 사교 집단 비슷한 교회였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명은 망각하고. 그때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병든 자들이야, 가난한 자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요함에 대한 주님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주님은 영원한 가치 기준, 그럼 우리 영혼으로부터 새 몸을 입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좀 없다고 꿀리면 안 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은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성숙이 없더라도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 안 해요.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권세를 끌어다 쓰는 왕같은 제사장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만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좀 이 땅에 일으켜지기를, 이 기쁨의 공동체도 이 땅에 많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많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꼬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예배들에 보면 벌써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느껴져요. 주님의 눈에 우리 공동체는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비참하고 병든 자로 보입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찰한다는 걸 아십시오. 이것은 목사다, 선교사다, 뭐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벌거벗은 내 영혼을 단독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이 나하고 결혼할 만할 정도로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할 때 정치 이야기도 하겠고 뭐 중직자 선거 이야기도 하겠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경제 주식 이야기 하면서 뭐 대부분은 다 탄식하는 이야기들. 정치, 지금 이 세상 정치나 뭐 경제나 코로나 다 낙심되고 힘든 일이 많잖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가야 돼. 가족들이 모여서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야. 서로 격려하며 감사하며, 얘들아 낙심하지 마. 이 할아버지는, 이 엄마는 옛날에 6.25 전쟁 때 저는요 저 이순신 장군하고 임진왜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이겨내요. 이 시련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한 시련 오더라도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불평하고 비난하고 가족들끼리 헐뜯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으로 부유한 영혼의 풍요로움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계속 지켜요. 뺏기지 마세요. 도둑놈한테 뺏기지 마세요. 계속 지켜가면은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확장되면은 그 아이들도 격려.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 힘들지만 계속 격려하세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힘듭니까? 격려하세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기특하게 보이셔서요 자꾸자꾸 부어줍니다. 자꾸자꾸 부어줍니다. 자꾸자꾸. 네, 오늘 찬송가니까 이번에 가서 100번 부르세요.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해봅니다. 그때 다 쭉정이고 정말 보석 같은 게 묵직하게 가라앉느냐,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18절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이거는 파워입니다. 오소로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왜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도들 이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한번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지금 이 힘든 시즌에 하루에 13억 달러씩 벌어 제끼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슈퍼리치들이 부러워요. 잘 통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이 재물로들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 모든 고통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 연단을 이기고 훈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 중심을 인정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기쁨의 모든 그 원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받으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에서는 싸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친히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한 영혼을 더 많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을 팔지 마세요. 성춘향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많이 눈물도 빼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던지 간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는 오늘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가치의 말씀에 투자하는 삶을 살면요 결심,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금세 유혹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저도 일대 신앙인 아닙니까? 지난 30년 40년 수도 없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왔어요. 그냥 여기 뭐 피부만 이뻐요,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절에 합당하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는 이대로 무장하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깁니까?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만물을 재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던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야 돼요. 요셉 좋아요, 다윗 좋아요, 아브라함 좋아요, 이삭 좋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Your own story. 여러분의 비즈니스고 여러분의 스토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은 고통하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끌어다 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통달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높이 들어서시는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각 모든 영역에서 생활선교사들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생활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잘 연단되고 준비된 성도들 구정 명절입니다. 가래떡 뽑기 전에 어때요?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고 뭐 물 붓고 얼마나 힘듭니까? 팔이 다 빠질 것 같아. 그 다음에 기계에 딱 틀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 준비되면 가래떡이 뽑아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가래떡 뽑힐 분들이 제법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받고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친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이 도성의 많은 상한 자들에게 주의 천국 복음의 기쁨과 능력과 담대함을 증거하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